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찾아다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결국 밀러 대위와 부대는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라이언이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자 밀러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아, 널 찾느라고 동료가 둘이나 죽었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주연으로 톰 행크스, 맷 데이먼 등 유명 배우들이 연기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의 구출작전을 생생하게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는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 만나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과 두려움에 무기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응시하는 밀러 대위, 그리고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두려움에 지친 그의 대원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쓰러져갑니다. 마침내 밀러 대위를 비롯해 그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옥과 같은 사투 끝에 해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이미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결국 사령부에서 막내를 찾아 집으로 보낼 임무는 밀러 대위에게 부여되고, 이건 지금껏 수행했던 임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였습니다. 밀러는 6명의 대원들과 통역병 어팸 등 새로운 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라이언의 행방을 찾아 최전선에 투입된 밀러와 대원들은 미군에게 접수된 마을을 지나던 중 의외로 쉽게 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의 기쁨도 잠시, 그는 제임스 라이언과 성만 같은 다른 인물로 밝혀지는데요. 다음날 밀러 일행은 우연히 한 부상병을 통해 제임스 라이언이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재는 독일군 사이에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 대위는 부하들을 설득해 다시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독일군과의 간헐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 밀러 일행은 라멜 외곽 지역에서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죠.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 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존 윌리엄스 그리고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The Last Battle,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가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시들어가던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영화의 유행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큰 규모의 전쟁 묘사는 2000년대 전쟁 영화들이나 게임에 큰 영향을 줬죠. 실제 참전용사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유명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또 도입부의 참혹하고 실감나는 전투 장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 2차 세계대전 전쟁터를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담은 이 장면들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한 야누시 카민스키가 촬영을 맡았습니다. 카민스키는 카메라 렌즈에서 보호막을 벗겨내 1940년대의 느낌을 살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사실감을 더했는데요. 마치 관객이 직접 해변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는 뛰어난 현장감을 자랑하고 있죠. 영화 소리면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 장면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폭음 때문에 청각이 들리지 않는 인물의 상태를 소리를 없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륙 장면은 아일랜드의 커라클로 해변에서 4주간 촬영됐다고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보조 출연자들이 동원됐는데요. 그중 20명에서 30명은 실제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 로버트 카파일 사진을 참고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로버트 카파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로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륙을 맡은 제1파 부대와 함께 해안에 상륙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인화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됐고요. 이 중에서 건진 10여 장을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카파의 사진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 현장 사진 기록이었죠.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제곡입니다. 오마하 비치, 오마하 해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톰 행크스, 에드워드 번즈, 톰 사이즈모어, 빈 디젤,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데요. 약 3시간에 달하는 장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단 60일 만에 촬영됐다고 합니다. 촬영 전 톰 행크스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실제와 같은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로 해병대 대위의 데일 다이에 협력하에 신병훈련소에서 동등한 훈련을 10일 받게 됐는데요. 라이언 역의 맷 데이먼은 신병훈련의 멤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1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구출대 일원들이 라이언 일병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훈련에 마친 배우들은 쉴 새 없이 2주에 달하는 전투 장면에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촬영지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서두의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의 장면은 아일랜드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실제 오마하 해변은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미술감독 톰 샌더스는 몇 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촬영장을 찾아 비슷한 해변을 아일랜드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육군은 추가로 250명의 예비군을 촬영에 빌려줬는데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 예비군들 대부분은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기관총의 총성은 진짜 총소리를 녹음해 사용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 이후에도 2002년 캐치미 이프 유 캔, 2004년 터미널을 통해 감독과 배우로 두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세 작품의 장르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모두 흥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행크스의 연기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2015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에서도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역을 맡았던 맷 데이먼은 후에 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Him to the Fallen, 전사자들을 위한 찬가 함께 듣고 오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두 개의 실화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1944년 6월 6일 당시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휘 아래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특히 당시 상륙작전의 요충지였던 오마하 해변은 미군의 몫이었고요. 작전 수행 중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등장하는 27분간의 해안가 전투 장면은 바로 그걸 재현한 겁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전선에서 일반 병사를 구출해온다는 기본 줄거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각본가 로버트 로뎃이 1994년 미국의 남북전쟁 기념비를 관람하던 중 문득 떠올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이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티븐 앰브로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닐란드가의 4형제 중 3명이 노르망디와 미얀마 전선에서 사망하자 미군은 종군 목사 프란시스 샘슨을 파견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프리츠 닐란드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Revisiting Normandy, 노르망디를 다시 찾다. 함께 들어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총 제작비 6,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비평가들의 비평과 흥행을 볼 때 성공적인 영화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미 약 2억 1,600만 달러, 해외 2억 6,500만 달러까지 합하면 모두 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1999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 효과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99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Find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찾기 들어보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차 대전이 인류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종종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영화 1941, 태양의 제국,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의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대전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스필버그는 데뷔 이후 1970년대에는 주로 오락적 장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세트와 많은 수의 인력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명성을 누리는 동시에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필버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조차도 마지막까지 발휘되는 인류애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며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민헨,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링컨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어떤 말이 필요한가? 전쟁 영화 중 최고다, 초반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은 전쟁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 어떤 평가도 부족하네요. 전쟁의 잔혹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영화다.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신문 가디언 평론가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담한 휘황찬란한 연출과 액션, 가슴 아픈 드라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엠파이어 평론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강력하고 단호한 전쟁 영화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대단히 인상적인 영화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 그거 알아? 부하가 죽어나갈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 그의 죽음으로 다른 둘, 셋, 아니 다른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고. 부하가 몇이나 죽은 줄 알아? 호버스, 몇 명인데요? 밀러, 94명이야. 그건 내가 그 10배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20배의 사람들을 구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단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임무를 합리화하는 거지. 호버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밀러,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임무 수행 중 아끼는 부하를 잃고 나서 밀러와 호버스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인데요. 수행 중인 임무에 대해 느끼는 회의와 의문, 하지만 그들이 구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기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못 가지.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소수 정예 부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쟁 영화였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 오마 해변 전투 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밀러 대위는 군복무 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였죠. 하이스쿨 티처, 고등학교 선생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날 거지 빨래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옷이 한 벌뿐인 거지가 이 한겨울에 빨래를 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다는 뜻인데요. 이 눈 결정이 여러 개 달라붙어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 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바람 쌩쌩 몰고 오는 가루눈보다 이 포근한 한방눈이 자주 내리는 이 겨울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ll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He doesn't care if it's 10 below. He's sitting by the fire's cozy glow. He don't care about the cold and the winds that b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Ooh-wee, goes the star. Why should he worry when he's
By his side and the lights turn low. He just says, let it snow, let it snow.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at fire is delightful.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lots of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way down low,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say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ll on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My dear, we're still goodbye.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죠.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겨울이면 어디에서나 자주 들려오는 노래. 바깥 날씨는 끔찍하지만 여기는 참 아늑하군요.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계속 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가사에 Let it snow로 시작을 했습니다. 194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그런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인공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크루닝 창법의 대표 1인자로 여겨지는 미국 재즈 팝의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Let It Snow였습니다. 크루닝 창법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바로 영어 단어 크론에서 나온 말인데요. 낮게 노래하다, 속삭이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크룬에서 비롯된 크루닝 창법입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창법, 이걸 바로 크루닝 창법이라고 하는데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이 크루닝 창법이 노래와 연주 사이에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프랭크 시나트라를 바로 카푸치노 같은 남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쓴맛이 강한 커피가 우유와 만나면서 부드러운 커피로 바뀐 것을 카푸치노라고 하는데요. 카푸치노만큼 부드러운 느낌을 가득 풍기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1966년 히트곡 이 밤의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Strangers in the Night 한번 듣고 갈게요.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a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Something in your eyes was so inviting, something in your smile was so exciting, something in my heart told me I must have you. Strangers in the night, two lonely people, we were strangers in the night. Up to the moment when we said our first hello, little did we know, love was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And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Love was just a glance away, a warm embracing dance away. Ever since that night, we've been together, lovers at first sight. In love forever, it turned out so right. For strangers in the night. Doo-dee-doo-bee-doo, doo-doo-doo-dee-da-da-da-da-da-da-da-da-da-da-da.
시선을 교환하는 밤의 낯선이들, 그 밤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나눌 거야 라는 가사의 Strangers in the Night이었는데요. 역시 카푸치노 커피만큼 부드럽고 감미로운 크루닝 창법의 거장다운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데뷔한 재즈 가수 중에서는요, 자기 노래 한 곡 없이 기존의 재즈 곡들을 주로 불렀던, 그렇게 무대에 섰던 가수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수백 곡을 오리지널 신곡, 새로운 노래로 발표했던 시나트라의 음악 기록은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Strangers in the Night보다 11년 앞서 발표한 우울함을 배운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Run in the Blues라는 곡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가 1955년에 발표한 신곡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The tables are empty, the dance floor's deserted. You play the same love song, it's the tenth time you've heard it. That's the beginning, just one of the clues. You've had your first lesson in learning the blues. The cigarettes you light, one after another, won't help you forget her and the way that you love her. You're only burning a torch you can't lose, but you're on the right track for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e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 walk that floor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e blues. When you're at home alone, the blues will taunt you constantly. When you're out in a crowd, those blues will haunt your memory. The nights when you don't sleep, that whole night you're crying, but you can't forget her. Soon you even stop trying. You'll walk the floor and you'll wear out your shoes. When you feel your heart break, you're learning those blues.
빈 테이블과 아무도 없는 춤의 무대, 같은 노래를 10번째 반복해 듣고 있다면 당신은 우울함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야 라는 가사의 Learning the Blues,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인공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발표하기 13년 전인 1942년 신인 가수로 데뷔했던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1942년이 마무리되던 12월 31일 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있는 파라마운트라는 극장에서는요. 이 폭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무대를 관람하던 관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어요. 무대에 서 있는 작고 여윈 몸집의 사나이가 한 구절씩 노래할 때마다 객석을 메운 수천 명의 팬들은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날뛰고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때 꽉 채운 수천 명의 팬들은 거의 전부가 사춘기 소녀들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신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최초 대극장 공연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인 때부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프랭크 시나트라. 그는 신인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데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봐 질투하는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Hey Jealous Lovers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Maybe you're accusing me of what you do in yourself,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Hey, jealous lover, you're acting so strange. Hey, jealous lover, love is making you change. Hey, jealous lover, how hard can you be? I'm yours ever faithful. Just be faithful to me.
Could have cheated lots of times, but just couldn't do. I was much too busy, baby, being faithful to you. Hey, jealous lover, I'm telling you true. I know that you're jealous, but there's no one but you.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stay with you until I'm dead, baby.
뜨거운 태양, 거칠은 파도를 무릅쓰고 드디어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항구로 끌어왔지만 상어들에게 다 뜯기고 남은 것은 오직 뼈뿐.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입니다. 바다 낚시를 다니는 쿠바의 나이 많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중편 소설 노인과 바다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으며 헤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간결한 문장,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 의지에 대한 찬양이 들어있는 이 소설은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영문학도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전쟁 중 부상, 비행기 추락 사고, 자살로 알려진 종말까지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만큼이나 다양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 일리노이주 오크팍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도시 시카고 근교입니다. 이남 사녀 중 둘째, 위로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화가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니스트는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당시 유명한 스포츠 기자 링 랜더의 글이 좋아 자신도 그처럼 쓰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글 쓰는 재능을 익혀갔습니다.
헤밍웨이 가족은 여름이 되면 미시간주에 있는 별장에 가서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니스트에게 낚시, 사냥, 텐트 치는 방법, 불을 피워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모두 나중에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막 참전을 하던 1917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대학을 가지 않고 대신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헤밍웨이는 미주리주에 있는 캔사스시티 스타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헤밍웨이는 병원, 경찰서, 열차 정거장 등을 돌며 매우 활동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경험은 헤밍웨이의 작품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문사는 기자들에게 문장을 짧게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독특한 요소를 찾아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재빨리 이 두 가지를 다 익혀 이른바 빙산 이론을 굳혔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문장 스타일입니다.
늘 적극적인 것을 추구했던 헤밍웨이는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현장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적십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배치돼 구급차 운전수로 일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헤밍웨이는 밀라노에서 무기 공장이 폭발할 때 처음으로 부상병들을 목격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전선까지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도 200개의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긴급히 밀라노 육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부상이 아물고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선에 가 있는 기간은 1년도 채 안 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헤밍웨이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 겪은 것들을 글로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때 경험한 것들이 작품 속에 투영됩니다.
미국에 돌아온 헤밍웨이는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 신문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헤밍웨이가 쓴 시카고의 삶에 대한 글을 좋아했고 보수도 괜찮게 주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시카고에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을 알게 됐습니다. 앤더슨은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최초의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앤더슨의 글이 정말로 사실적이라고 느꼈고 자신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앤더슨은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앤더슨은 또 프랑스 파리로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파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얼마 전 결혼한 헤들리 리차드와 함께 앤더슨의 권고대로 1921년 파리로 갔습니다. 이들 신혼부부가 도착한 파리는 춥고 칙칙했습니다. 이들은 파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은 좁고 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론토 스타지가 여전히 헤밍웨이를 유럽 특파원으로 파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내기는 풍족했습니다. 또 그 직책이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헤밍웨이는 파리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애썼습니다.
헤밍웨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프랑스 풍습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1920년대에 파리로 온 예술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인 에즈라 파운드, 전위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 작가 스콧 피츠제랄드 등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명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금방 헤밍웨이가 유능한 작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헤밍웨이의 작품을 미국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취재를 하느라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정치, 평화회의, 국경 분쟁 등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각종 스포츠, 스키, 낚시 등에 관한 기사도 썼습니다. 헤밍웨이는 나중에 스페인 전쟁에 관한 글을 쓰게 됩니다. 토론토스타는 헤밍웨이 보도가 마음에 들어 더 많은 기사를 보내도록 재촉했습니다.
헤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In Our Time, 우리들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큰 관심을 끈 작품은 Big Two-Hearted River, 미시간주로 낚시 여행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전쟁이 이 청년에게 끼친 영향을 묘사한 것입니다.
헤밍웨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다닌 경험을 살렸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와 전쟁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헤밍웨이는 소설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 소설은 미국 최고의 현대 소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최우수 작품집 같은데 흔히 끼는 소설입니다. 1925년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헤들리와 헤밍웨이는 아이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가 아들이 태어난 뒤에 즉각 파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무렵 헤밍웨이는 장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장편으로 자신이 진지한 작가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또 돈도 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입니다. 이 장편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 사는 미국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전쟁은 젊은이들의 꿈을 파괴했고 그 꿈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 거트루드는 그런 사람들을 The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헤밍웨이의 이 소설은 즉각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One generation passes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s. But the earth abides forever.
The sun also rises.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헤밍웨이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은 짧고 설명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한 뒤 그는 파리에서 더 유명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폴린 파이퍼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 잡지 보그의 편집인이었습니다. 헤밍웨이를 만나면서 이 여성은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도 친구가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헤밍웨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